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 사이 대화를 중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러시아가 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과 미국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길을 터줄 준비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북한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위한 대화를 중재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추진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두고 고조된 긴장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브라질이 베네수엘라 고위 외교관의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질 외무부는 어제 자국 주재 헤라르도 말도나도 베네수엘라 대사 대행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며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난 23일 자국에 주재하는 후이 페레이라 브라질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한 지 사흘 만입니다. 양국 관계는 베네수엘라가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한 2016년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캐나다와도 서로 대사들을 맞추방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 등을 비판하면서 악화됐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4개 포대를 공급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합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방산업체 로스테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대표는 27일 러시아 관영 코르멘산트 신문에 터키와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서류 승인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키는 거래액의 45%를 선지불 하고 나머지 55%는 러시아의 차관을 받아 지불하기로 했다고 체메조프 대표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020년부터 S-400 미사일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터키의 러시아제 첨단 미사일 구입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나토 국가들이 적절한 가격에 방공미사일 판매를 제한하지 않아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 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8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 전 고위 간부 4명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인 라이베리아가 7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선에서는 세계적 축구 스타였던 조지 웨아 후보와 조셉 보이카이 현 부통령이 후보로 맞붙었습니다. 아프리카 첫 선출직 여성 대통령인 앨런 존슨 설립 후 현 대통령은 내달 12년 임기를 마칩니다. 라이베리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개표 결과는 수일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라이베리아는 이번 대선으로 1944년 이래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러시아가 내달 말 소치에서 개최하는 시리아 평화회담이 시리아 국민들 사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또 이번 시리아 평화회담이 유엔이 중재하는 평화 과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재무부가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 고위 당국자 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겨울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요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가 내년 2월 개최됩니다. 평양에는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1.5에서 4m, 서해 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미 재무부가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북한 고위 당국자 2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과 더불어 최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데요.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6일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수단, 즉 미사일 개발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두 명은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관여해 지난 22일 채택된 안보리의 제재 결의 2397호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김정식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리병철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지난 7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9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을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 맞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 자금 확보 능력을 추가로 제한한 유엔 안보리의 지난 22일 새 강력한 제재 결의에 맞춰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리병철과 김정식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국적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인물 등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올해로 9번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8번째입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달 21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끊는다며 개인 한 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또 10월엔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응해 정영수 노동상 등 7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 9월에는 북한의 금융망과 연계된 북한은행 8곳과 북한 국적자 26명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을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림픽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훈련 날짜를 일시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군사훈련을 북한과의 협상수단으로 삼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한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미한 연합군사 훈련 연기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good to be conducting military exercises when you're bringing in hundreds, even thousands of athletes from over 1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군사훈련 연기 제안과 관련해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천 명의 선수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시기에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준비태세에 아무 변화가 없도록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투태세와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군사훈련의 기능이며 전장에서 적을 압도하고 파괴하기 위해 군사 장비 기술을 익히고 정신을 무장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이 군사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것이라며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 훈련을 연기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올림픽 폐막 직후 원래 계획된 훈련을 전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Any notion by anyone that exercises should be postponed to achieve some kind of diplomatic engagement is wrong.
특히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의 협상에 응하면 아군의 전력을 떨어뜨리겠다는 식의 제안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미군과 한국인들의 생명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경제적, 외교적 혹은 다른 안보 관련 접근법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미한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협상 수단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놔선 안 된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자신이 사령관직에 있을 때 미한 두 나라 중 어떤 쪽이라도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 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자신은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두 나라 간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할 것을 즉각 권고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either party ever told me when I was in command to lower the readiness of the force so as to appease the North, my immediate recommendation to both presidents.
누구라도 미한 양국의 준비 태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두 나라 병력과 한국 시민을 위험하게 만드는 만큼 자신은 이제 미국이 미한 동맹을 접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력히 권고하겠다는 겁니다.
So my strongest recommendation has always been if either side ever chooses to use military readiness as a bargaining chip that would be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should turn away from this alliance.
벨 전 사령관은 명석하고 애국심이 강한 미한 양국의 대통령이 연합군의 준비 태세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 미한 연합훈련인 팀 스피릿을 중단한 전례를 상기시키며 이는 절대 북한을 상대하기에 옳은 전략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스피릿 중단은 미한 양국 모두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접근법이었으며 이는 당연히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모든 핵 관련 협상은 그들의 기만 전술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입니다. 벨 전 사령관은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최대 이익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쟁 외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Quite frankly, until China decides that it's in their best interest for the North to give up their nuclear weapons, nothing we can do short of going to war.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한 미한 군사훈련의 일시적 연기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 is important not to disrupt the Olympics. So there should be some consideration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 to work the dates for the exercise out so it's not disruptive to the Olympics.
평창올림픽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 훈련 날짜 조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긴장의 원인은 미한 군사 훈련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the exercises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required readiness to defend the peninsula and to protect the South Korean people.
군사훈련은 한반도와 한국인들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북한이 긴장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고 비핵화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미한 군사훈련 연기가 자칫 북한을 달래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북한을 달래려는 시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We must be careful appeasing North Korea. It has never worked. And I do not think cutting deals with them will be effective.
그런 시도는 통한 적이 없고 북한과의 거래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존 틸러리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지만 북한의 위협과 준비태세를 포함해 평가해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국가 지도자의 첫 번째 의무는 자국민 보호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은 미한연합군의 준비태세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심지어 북한도 자신들의 훈련에 대해 같은 주장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90년대 팀 스피릿 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북한의 도발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미한 군사훈련은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창출하고 강화된 준비태세는 더욱 강한 억지력과 한반도 보호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내년에 요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이색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두부밥과 강냉이 국수, 또 인조 고기밥 등 북한 주민들의 추억과 사연이 담긴 요리들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비영리 단체인 커넥트 북한이 내년 2월 런던에서 북한 요리 강습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이색적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 박지연 간사는 2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직접 북한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북한 문제를 알리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얘기할 때 아픈 얘기만 하면 듣는 사람도 괴롭고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고 저희는 음식을 하면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 얘기하고 어려울 때 이 음식이 어떻게 북한 사람들을 그 살려줬는지 또 그 음식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박 간사는 북한 요리에 대한 추억과 가슴 아픈 사연들도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소개할 북한 요리 가운데 하나인 인조 고기밥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90년대 권한의 행군 때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자체로 이제 만든 인조 고기 그런 걸로 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비타민 같은 거 보충하느라고 만들었던 음식. 우리한테는 좀 아픈 음식이지만 여기 사람들한테는 좀 특이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아울러 두부밥과 강냉이 국수 등 특이하면서도 채식을 좋아하는 영국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요리를 이번에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간사는 행사 계획을 알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은 영국의 탈북자들을 위한 주민센터를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 한해 북한을 둘러싼 정치와 군사, 외교적 안보 환경은 긴장과 위기 속에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연이은 6차 핵실험으로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고 미국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OA는 2017년 한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6차례로 나누어 보는 연말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순서로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가 북한을 겨냥해 내놓은 대북 제재의 내용과 수위를 짚어보겠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겨냥해 모두 4건의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1년에 2번 나온 적은 있었지만 4건의 결의가 한꺼번에 쏟아진 건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빈번했고 안보리는 그때마다 제재 결의로 응수했습니다. 2017년에 첫 대북 제재 결의인 2356호는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이 아닌 연이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겨냥해 나왔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에 대응해 8월과 9월 2371호와 2375호가 채택됐습니다. 이어 북한이 또 다른 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지난 22일 2397호가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결의의 개수보다 눈에 띄는 건 각 결의가 담고 있는 제재 내용입니다. 결의가 채택될 때마다 제재는 이전에 비해 강해졌고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첫 결의 2356호는 북한 국적자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데 그쳤지만 2371호부터는 본격적인 북한의 외화 수입을 옥죄는 등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됐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등 광물을 비롯해 북한산 해산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가 전격적으로 2371호에 담겼습니다. 특히 광물의 경우 앞선 제재가 허용했던 민생 목적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연간 수출량과 액수의 상한선이 당시 제재를 계기로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안보리는 이 제재에 따라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석탄 수입금 연간 4억 달러와 철과 철광석 3억 6천만 달러와 더불어 북한산 해산물 약 3억 달러가 줄어드는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2371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에 추가 노동자를 금지하면서 처음으로 해외 노동자 문제를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어떤 추가 협력 사업도 2371호를 기점으로 중단해야 하는 의무가 각 유엔 회원국들에게 부과됐습니다.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의 연수출 총액 30억 달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의 손실을 북한에 안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니키 헨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입니다.
This is the most stringent set of sanctions on any country in a generation. These sanctions will cut deep.
이날 채택된 결의가 한 세대 동안 그 어떤 나라에도 부과된 적 없는 가장 엄격한 조치를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불과 한 달 만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제재 수위는 또다시 높아집니다. 특히 안보리는 핵실험일로부터 불과 일주일 만에 세결의 2375호를 채택하며 발빠르게 대응합니다. 2375호에서 가장 주목되는 조치는 원유와 정제유에 대한 상한선이 그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으로 공급되는 원유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제유는 연간 200만 배럴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로 치부하며 건드리길 원치 않았던 원유 문제가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The plus side though is again talking about Chinese oil. They've always said, you know, that's the lifeblood for life.
그러면서 비록 상한선이 그어지긴 했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모든 압박을 일시에 가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핵이나 미사일 시험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더 옥죄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전략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375호는 북한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로써 북한은 이전 금지 품목인 광물과 수산물 등을 포함해 5대 수출품 전체를 외부로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증 갱신을 금지하면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제재 또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22일 채택된 결의 2397호는 이미 강력했던 제재를 또다시 높이는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정제유 허용치는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낮아졌고 원유에는 구체적인 상한선과 함께 각 회원국들의 공급량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긴 겁니다. 또 해외 노동자는 2년 안에 모두 북한으로 귀국하게 됐으며 북한 선박의 해상 차단도 절차가 완화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한 해 북한은 한 번의 핵실험과 세 번의 ICBM 발사, 그 외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가로 석탄과 해산물, 섬유 수출길을 잃었고 원유 유입에 있어서도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해외 노동자 전원이 귀환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2397호가 다음 도발된 추가적으로 원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까지 받으면서 다음 수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북한을 압박한 건 유엔만이 아닙니다. 2017년은 미국 정부 역시 독자 제재 수위를 역대 가장 높게 끌어올린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치면서 총 8번 북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할 때마다 북한의 도발 중단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rth Korea's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inhumane behavior will not be tolerated. We are committed to targeting North Korea's external enablers and maximizing.
스티븐 무너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6월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비인도적인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중단될 때까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 극대화와 함께 북한의 외부 지원 세력을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독자 제재의 특징을 꼽으라면 중국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점입니다. 미 행정부의 제재를 전담하고 있는 재무부는 중국 내 북한인들을 제재한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점차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이 중국 단둥은행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제재가 아닌 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식이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은행에 주의보를 발령한 건 약 10년 전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가 보여준 또 다른 특징은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와 유엔의 제재 결의가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The differences between US and UN sanctions are not all that great anymore. The main difference is that the US sanctions
차이가 있다면 미국의 독자 제재가 북한의 인권에 좀 더 치중하고 있는 정도라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두 제재 사이의 격차가 줄면서 미국 입장에선 안보리 결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이 미국의 독자 제재 이행으로 그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이 독자 제재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통일법 준비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가 주인공인데요. 김 대표는 북한이 인간의 권리가 아닌 김 씨 집안의 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김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의 그 변호사로서는 드물게 북한 인권에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시위도 이제 매달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예, 저는 그동안에 법원에 이제 오래 있었고 그래서 부장 판사까지 하고 97년에 이제 퇴직을 하고 그 이후에 한 10년가량 또 평범하게 변호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제가 대법원장 지명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권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북한 인권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근데 상대적으로 오히려 다른 분들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라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어서 인권 중에서는 북한 인권이 최우선순위로 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 인권에 매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길 이 한국 사회에서 또 변호사분들 중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이 적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비단 법조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이 돼야 된다고 모두 얘기를 합니다. 정부도 얘기하고 시민사회도 얘기하고 일반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북한 인권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말은 그렇게 하다가 열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선 북한 인권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피해자, 즉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에서는 여성 인권, 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그것들은 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얘기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바로 들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것이 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치인이라면 바로 내가 재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 인권은 2,500만 북한 주민들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북한 인권을 해본다 한들 그 사람들의 희생자들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또 못 살겠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그러나 그리고 또 북한이 철저하게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또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알았어요. 국제사회, 유엔 활동을 통해서 북한 인권이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열악한 인권 침해국가인 걸 알았으니까 북한 주민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어떠냐 또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없이 우리가 정말 생애 가치를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바로 북한인권 개선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를 하셨고 변호사로도 또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 북한에서는 반공화국 말살 정책이다 내지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 인권이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다. 그러니까 인류의 양심을 대변하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수로 내려오는 수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과 똑같은 반열에 올라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성에 반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어떻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인권이 아니죠. 인권은 그야말로 사람의 권리인데 이 사람은 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인권 국가가 아니라 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건 반인권 국가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많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선양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붙잡혀 가거나 또 일가족이 음독 자살을 했다는 이제 그런 뉴스도 들리고요. 이 탈북자 강제 북송,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현장 난민이다. 그래서 이제 난민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 중국은 아직까지 이제 불법 체류자로 보고 강제 북송하는 그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중국 대사관 앞에서 매달 이렇게 강제 북송 시위를 하시고 있는 이유.
예, 이 강제 북송 문제야말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또 국경을 넘어서도 갈 수가 있고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건 북한 주민으로서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다. 중국도 가고 싶다. 한국도 가고 싶다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1951년 난민협약의 가입국입니다. 또 그 이후에 프로토콜, 의정서에 또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응당 모든 사람이 이동의 자유가 있다면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체포를 해서 그 사람들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지면은 공개 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극형에 처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인권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수차 유엔을 통해서 또는 중국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응답이 없었고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그 사드 배치가 된 이후에 중국이 그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됐다는 그런 강한 의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만 해도 이렇게 강제 북송이 일제 단속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일제 단속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명이나 음독 자살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외교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고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호소를 하러 갔습니다. 외롭지만은 우리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인권하고는 또 별개로 대한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이제 통일법 조찬 포럼 이런 행사들을 꾸준하게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왜 또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저는 결국에는 이 열악한 북한 인권의 개선 최종의 목표는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 북한의 민주화. 왜냐하면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고 북한도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면 그로써 인권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한 통일이 됨으로써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에 저는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통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동서독 통일 시기에도 그렇고 이제 남북한이 통일 시기가 된다면 뭐 여러 분야에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일손이 필요하겠지만 이 법 전문가들 그러니까 법 체계가 다시 세워져야 되니까 이 법 전문가들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에도 법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분들에게 이제 한국의 또 법 전문가로서 어떤 또 조언이나 당부를 하고 싶으신지요?
예, 이 법의 목적은 정의 수호와 인권 호호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라. 북한에 있는 법률가들, 비록 그동안은 당신들이 칼 막스 또는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이 기구로서만 사용되어 왔지만은 원래 법의 목적은 인권과 정의라는 본래의 목적을 깨닫고 따라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서 그 양심을 회복하는 또 그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미력이나마 좀 도와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판사 출신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통일법 준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영권 서울 특파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지난 2015년에 한국과 일본이 맺은 위안부 합의에 비공개 조항이 있다라고 한국 정부가 밝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이 2004년 이후 첫 개헌에 착수한다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고요. 미 동부 대도시 뉴욕 등 미국의 3개 도시가 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기 구매 부적격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최근 텍사스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위안부 합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의 과정과 내용을 이 올해 출범한 새 정부가 재검토해 왔는데요.
예.
한국 외교부 이 태스크포스 특별임무부서가 이를 종합한 보고서를 오늘 발표하면서 이 합의 당시 공식 발표한 내용 외에 비공개 조항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발표 직후 일본 언론은 일제히 서울발 주요 뉴스로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전했는데요. 외무상이 공식 담화를 내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좀 살펴볼까요?
네, 위안부는 2차 대전 당시 동원돼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피해자들을 말하는데요.
예.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일본 측이 10억엔 약 8 83만 달러를 내고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그러니까 뒤집거나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라고 합의했습니다.
예.
곧바로 한국의 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이 한국시민사회에서는 이 합의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 없이 당국 간에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예.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서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합의 내용과 과정을 재검토해 왔습니다.
예. 오늘 그렇게 이제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위안부 합의에 비공개 조항이 들어 있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걸까요?
네, 먼저 합의에 반발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들을 한국 정부가 설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예.
한국 각 지역 일본 외교공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위안부 기린비 설치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리킬 때 이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양측이 비공개 합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비공개 합의를 드러낸 것 외에 또 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는 합의 문구가 만들어진 그 경위도 밝혔는데요.
예.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불가역적인 사죄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이를 되받아치면서 불가역적인 해결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이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재검토를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보다는 이 당국 간 외교의 필요에 의해 체결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이 한국 외교부는 이 태스크포스는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합의 폐기나 재협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보고서 발표 현장에서요.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신중히 수립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앞서 한국 외교부와 청와대는 이 태스크포스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 정부 입장과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과 함께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당사자인 윤병세 전 한국 외교장관은요. 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개인 논평을 통해서 이번 보고서에 균형감이 없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입장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일본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이 문제에 관해 공식 담화를 냈는데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일한 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이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예, 공영방송 NHK를 비롯한 일본 언론은요, 이 고노 외상이 관리 불가능 이런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해서 한국 정부에 경고한 걸로 해설을 했는데요.
예.
이 해외 방문 일정 중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이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례적으로 강한 대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2015년 합의를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 외교부 태스크포스 보고서 발표에 앞서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요. 재작년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양국 간에 확인한 거라면서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안부 합의 문제가 한일 관계에도 어느 정도 긴장감을 주고 있네요.
네, 얼마 전에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그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에 와달라고 초청을 했는데요.
예.
일본 총리실이 확답을 피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헌법을 고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조만간 헌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오늘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중국 헌법은 지난 1982년 제정됐는데요. 이후 네 번 개헌이 있었고 마지막은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3년여 만에 개헌에 착수하는 그 배경과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결정이 먼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개헌 착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주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새해 초인 다음 달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 19기 이중전회를 열어서 본격적인 개헌 준비를 진행할 걸로 보도됐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고치기로 한 부분은 어떤 걸까요?
신화통신은 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까지는 보도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이 시진핑 사상을 당의 헌법인 당장에 삽입시킨 만큼 이와 비슷한 작업이 개헌에 포함될 걸로 중국어권 매체들과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기반으로 공산당 총서기인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위한 개헌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화통신이 이번 정치국 상임위 회의 참석자 25명 전원이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예.
이에 시 주석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헌법뿐만 아니라 이 중국 국가 헌법에도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전망이 나올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국가감찰위원회 신설권도 그 개헌 요소로 유력하게 꼽히는데요. 이 공산당원들의 그 기울 위반이나 공산당원들의 기울 위반이나 비리를 다루는 중앙기울검사위원회의 업무 대상을 이 당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넓히는 겁니다.
예.
이 같은 움직임은 부패와의 전쟁을 강조하면서 기강 확립을 꾸준히 요구해온 이 시 주석의 강한 의지에 따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개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다음 달 그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 회의에서 개헌 착수를 의결하면 이 3월로 예정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 전인대는 그 중국의 국회격인데요.
예.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대표 5분의 1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이 여기에 찬성을 하면 통과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가 총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는 상당한 숫자의 군인들을 연방수사국의 총기 구매 배경 조사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이렇게 세 개 도시가 어제 국방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지난달에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인 데빈 켈리 씨가 공군에 복무할 때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데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걸로 드러나서 큰 논란이 됐었죠.
예.
공군 측이 실수로 이 사실을 FBI에 통보하지 않았던 건데요. 소송을 제기한 도시들은 바로 이 때문에 26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총을 살 수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구매자의 배경 조사를 위해서 주로 연방수사국 FBI가 운영하는 전국범죄정보센터 전산망에 있는 기록을 조회합니다. 이 중범죄 전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인데요.
예.
하지만 이 켈리 씨의 경우 전과 기록이 FBI로 넘어가지 않아서 신원 조회를 통과했던 건데요. 이 켈리 씨는 지난 2012년 공군에 있을 때 아내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었고 또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해군 교도소에서 1년 복역한 뒤에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당시 공군 측은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성명까지 발표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빌 더블라치오 뉴욕시장의 성명을 통해서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죄자의 손에 총이 쥐어졌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나왔다면서 뉴욕시는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국방부가 법을 준수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데빈 켈리 씨처럼 상당한 숫자의 군인들이 이 FBI 총기 배경조사에서 누락됐다라고 밝혔는데
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네, 국방부 감찰관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요, 미군 전체에서 전과 기록에 있는 군인의 24%가 총기 신원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만 이 같은 결과가 근래 드러난 사실은 아닌데요. 국방부가 지난 1990년대부터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서 신원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었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연방법원의 감독 아래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외부의 감독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법이 준수될 때 그 20년간 계속되어온 국방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예. 미국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네,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중범죄자와 또 가정폭력범의 경우 FBI 전산망에 보고됩니다.
예.
이는 군대나 민간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군대의 경우 불명예 제대자도 이 전산망에 보고된다고 합니다. 또 연방법은 또 이 약물 중독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1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6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영하 7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6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흐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0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0도. 사리온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6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0도, 낮에는 영하 4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1도. 웅계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 0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6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4m 사이,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 사이 대화를 중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과 북한 양측이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러시아가 이를 중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국과 북한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길을 터줄 준비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5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과 북한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위한 대화를 중재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추진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두고 고조된 긴장을 낮추기 위해 미국과 북한이 협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브라질이 베네수엘라 고위 외교관의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브라질 외무부는 어제 자국 주재 헤라르도 말도나도 베네수엘라 대사 대행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며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지난 23일 자국에 주재하는 후이 페레이라 브라질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한 지 사흘 만입니다. 양국 관계는 베네수엘라가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을 비판한 2016년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캐나다와도 서로 대사들을 맞추방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 등을 비판하면서 악화됐습니다. 러시아가 터키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S-400 4개 포대를 공급하는 25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합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 방산업체 로스테흐의 세르게이 체메조프 대표는 27일 러시아 관영 코메르상트 신문에 터키와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서류 승인 작업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터키는 거래액의 45%를 선지불하고 나머지 55%는 러시아의 차관을 받아 지불하기로 했다고 체메조프 대표는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2020년부터 S-400 미사일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과 독일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은 터키의 러시아제 첨단 미사일 구입에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터키는 나토 국가들이 적절한 가격에 방공미사일 판매를 제한하지 않아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내년 3월 열리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거부하는 운동이 전국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판적 인사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리 야권 대표는 오늘 내년 1월 28일에 전국적인 대선 거부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선관위는 나발리 대표가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내년 3월 18일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접수장을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무난히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한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격 유착 사건의 전형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82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 전 고위 간부 4명에게도 1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인 라이베리아가 73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현재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세계적 축구 스타였던 조지 웨아 후보와 조사 보이카이 현 부통령이 후보로 맞붙었습니다. 아프리카 첫 선출직 여성 대통령인 앨런 존슨 설리프 현 대통령은 내달 12년 임기를 마칩니다. 라이베리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개표 결과는 수일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라이베리아는 이번 대선으로 1944년 이래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